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까지 가지고도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하고 맹세하고 또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물은 거예요. 우리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마트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는 맥주 한 박스를 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화장품을 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내가 맥주를 마시면 당신이 더 예뻐 보일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요. 또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잔주름이 참 많이 있고 찐 것 같아 살도. 그랬더니 기분이 별로다. 나한테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해달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답니다. 응, 당신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그럽니다. 또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 힌트를 주려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0부터 150까지 3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뭔가 반짝이는 것을 원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는 빠른 스포츠카 한 대를 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디지털 체중계 하나를 사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혼부부에게도요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도권을 통해서 부부간에서도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주도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주도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미워서가 아니라 기득권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회를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이 총독은 그 전체의 군대와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분보왕이라 그래서 그 퍼펫 왕이라 그러죠. 허수아비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왕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헤로 왕은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은 없었어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지배하는 종교는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 안에는 여러 가지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뭐 네 개가 대표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다섯 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파들은 아마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일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일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공회의 회원을 주로 이루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그 한 분파는 에센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이 패역하고 이 부도덕한 세상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에 있는 쿰난 공동체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그 쿰난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의 파가 바로 SM파 중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을, 요한복음 지금 요한도 사실은 SM파에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요한이 쓴 그 글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과 그 SM파의 한 부류였던 쿰란 공동체에서 나왔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에 나오는 그 전문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요한이 SM파의 한 부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공동체는 뭐였냐면 헤롯 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헤롯 왕에게 아부하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혈맹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혈맹당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바라발 거예요. 이 혈맹당 사람들은 이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섯 개, 네 개 아니면 네 개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혈맹당까지 하면 다섯 개가 어느 정도의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새로운 정치적이나 종교 세력이 등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민감하게 특별히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르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밀밭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밀알을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답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만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게 됩니다. 지난번 안식일을 어긴 것은 예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직접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따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붙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어떤 율법에 위반되는 것을 걸어서 넘어뜨릴 기회나 아니면 그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장 민감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안식일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가리키던 회당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굴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나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소로 회당을 사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이 중심적인 사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아니면 미움으로 아니면 질투로 시기로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찬송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세우는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넘어뜨릴 장소로 회당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당 안에서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럴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침 그 회당에는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른손 대부분 그 당시에는 왼손은 왼손 쓰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왼손이 별로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오른손을 써야 되는 사람이 오른손이 마르니까 얼마나 생활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었고요.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손을 고치신 예수님,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씩 걸고 넘어갈 건덕수가 되는 것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넘어뜨리는 건수입니다. 이런 사고를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프로크루스테스 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평생을 아테네 근처의 강가에서 길 가는 나그네를 괴롭히고 살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괴롭혔냐면 강가에다가 하나는 큰 침대, 하나는 작은 침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침대에 묶습니다. 작은 사람은 큰 침대, 그리고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 묶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은 그 침대에 맞도록 사람을 잡아 당겨가지고 죽이고요. 그리고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 누워서 잘라서 죽였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키가 크든 작든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잡아오면 누구 하나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프로크루스테스라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수만 걸리면 어떤 것인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건수가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도 형식을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을 그냥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적 교만이 생겨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칙을 234개를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234개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규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정말 정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다 안 고치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고 2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손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시면 완악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완악함을 탄식했다고 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을 수 없고요. 자기가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오로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법의 본질을 중시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안식일의 바리새인들은요 규례를 다 정합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은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만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모의를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안식일에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들을, 사는 사람을 고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안식일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지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자식에게, 남편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여러분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러고 행동으로 얘기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기죽이는 것이라면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새벽기도 한다고요?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신이 새벽기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헌신하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약하신 분도 있고요. 이제 겨우 한 발짝 뛴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워주고 더욱더 보듬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헌신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게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죄하는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녀들이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말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율법의 본질보다 형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죽이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그 자연적으로 그냥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 죽이는 쪽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할머님이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업어주긴 싫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잔소리 너무 들을 것 같아서 업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혀가던 할머니가 좀 미안하니까 나 좀 무겁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무겁지.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왜 무겁냐고 물어보니까,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안 무겁겠어?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할멈, 나 다리가 아픈데 좀 업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갈 때 업어준 게 있으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으셨대요. 가다가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 가볍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작듯 들었으니 얼마나 가벼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입니다. 마음에 쌓여진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마음먹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정죄할 거리로, 비판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로 헤롯 땅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헤롯 땅과 그 바리새인들은 상극의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은 정결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헤롯 땅 사람들은 그 권력에 빌붙어서 세력을 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헤롯 땅 사람들은 저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잘못하면 왕으로 세워질 것 같고 이러니까 불안한 것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적이 생겨버리니까 둘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앙숙이었던 사이가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집어내서 말을 지어내기 시작하지요. 확대해석합니다.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니 얼마나 기적이고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픈 분들 다 나오세요. 이 선생님께서 교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정죄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친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요. 도리어 안식일을 범했다는 정죄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으셨어요. 3절에 보시니까 일부러 그 손 마른 사람들을, 손 마른 사람 뭐 가운데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시고 3절을 보시면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운데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셨다면, 율법에 대한 것 두려워하셨다면 구속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일찍 가노라고. 그리고 내가 손 내밀라고. 거기서 간단하게 끝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사람 보고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살리고 안식일에 세워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해서 참 답답한 녀석들이다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주 건수를 노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죄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고 그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전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직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사용할 때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기죽이고 죽이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케어해주고 세워주고 알아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이 자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한마디 말이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디스하는 시대입니다. 디스해야 돼요.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낮춰야만, 기죽여야만 인기를 얻고 웃기고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죄하고 그러한 말들을 듣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 세워주는 말, 보듬어주는 말, 살리는 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1분만 시간을 드리고 서로에게 다섯 가지씩 장점을 얘기해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해마실 겁니다.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유스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다는 말이 오늘 머리 색깔이 좋아요. 이 얘기밖에 못 합니다. 오랫동안 알았어도 그걸 못 해요.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건 잘못된 것만 따집니다. 그것만 유스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세스 햄스테드라는 박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을 분석을 합니다. 정신분석학 쪽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25%만 긍정적인 생각에 비슷한 생각이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 3분의 2가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4분의 3인가요? 예,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은 오래 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말은 오래 못 합니다. 여러분 한번 부정적인 말로 어떤 사람 이제 속된 말로 뒷담화라고 그러죠.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튀어나옵니다. 막.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면 몇 마디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갈 때 방향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그 한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성악가를 꿈꾸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돈을 모아서 그 유명한 성악가에게 첫 레슨을 받게 됩니다. 한참 하고 있다가 이 성악가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성악가에서 자질이 없다고 내 목소리는 덤문에서 나는 바람소리같이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큰 좌절에 빠져서 집에 오면서 엉엉 웁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망하지 말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할 것이다. 너를 돕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소년이 계속해서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마지막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엔리코 까르소라는 유명한 이탈리안 성악가가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잠언 10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역시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말도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헤롯 왕을 찾아가 죽일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고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 거룩한 일에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이는 행동, 악행, 그리고 정죄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위협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람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모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고 부정하고 죽이는 마음과 말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들을 원하는 대로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따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도리어 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 안식일 어겼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갔더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쫓아옵니다. 8절을 보시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도 나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드메아 요단강 건너편 드로아 시돈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자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실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조금 띄워서 나아가는 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고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만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리는 마음과 말과 그리고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고요. 남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손 많은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세워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손 많은 자가 있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봉사에 그 손이 말라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지고 살리는 곳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살고요, 가족도, 교회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정말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도, 사안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보듬어주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태까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리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앞에 주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